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금요일을 맞이하여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존전으로 저희들 예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소식으로 인하여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하나님 이 시간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간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은 이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어집니다. 야고보서가 다루는 내용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것이고 그 전에는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런 것들 2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봤고 또 말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내용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행함의 삶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떤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자의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을 이 야고보가 끌고 가면서 믿음과 행함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어떤 양상을 달리하면서 말에 관해서 그런 다음에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 출처가 또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똑같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3절에서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13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였지니라.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총명이 명철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 생각에 어떤 뭐 와이즈, 현명하고 똑똑하고 삶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 지혜는 그런 단순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총명하고 현명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wisdom,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 나름대로 있고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어떤 믿음을 통한 지혜를 그가 받아서 그렇게 된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지혜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갖는 것이겠죠. 그 지혜 온유함, 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그 행함 가운데 온유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해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디시전을 하는 데 있어서 indecisiveness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정 장애가 있어서 이걸 결정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것, 이것이 온유하다, meekness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meekness, gentleness, 뭐 gentle 뭐 하다는 건데, 이 온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트레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온유한 자입니다.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야.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블리컬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온유한 태도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삶은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참고 인내하고. 왜 참았습니까? 예수님이 유약하고 나약하고 결정 장애가 있어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고부당하고 자기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유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에 참고 인내하는 그런 측면에서 온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온유가 어떤 것인지, 또한 지혜자로서 지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믿음으로 그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를 드러내야 된다. 온유라는 그 성품, 특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야고보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부터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면은 땅에 속한 것이다. 세상적인 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로부터 나는 난 지혜,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옛날 성경에는 땅 위의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세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그들 나름대로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아니면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비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가 있음은 bitter jealousy. 독한 시기, bitter jealousy. 그 다툼이 있다. quarrel, 뭐 싸움, 다툼 뭐 이런 거 있죠. 분쟁. 이 다툼이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 이 독한 시기는 어떤 jealousy 뭐 그런 의미,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원어적인 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열정, 그릇된 열심, 그릇된 어떤 eagerness, 잘못된 열정, 열심입니다. 이 독한 시기가 왜 잘못된 열정과 관계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공동체에 있는 이 야고보서가 전하는 이 야고보의 이 글을 받는 수신자들에 있는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이끌고 열심으로 자기 편으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 갈라짐, 편당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된 열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편으로 이끌어 와야 되니까 그 자기 편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 가운데서 자기 쪽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독한 시기, 그릇된 열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그릇된 시기, 그릇된 열심을 갖게 되면 결국 끼리끼리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기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생긴 이런 시기와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삶 자체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면 결국 그 자기들 그릇된 열심으로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다툼 가운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진리의 말씀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왜냐하면 사람들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결국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은 결국 공동체에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출처는 땅 위의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욕,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귀신의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불의 저기 그 혀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하면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출처가 뭐냐 하면은 그 혀의 그 불이 지옥에서부터 그 출처가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귀신의 것이니, 진정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정의 것이요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거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귀신은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 귀신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귀신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귀신의 것은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결국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참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독한 시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안 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면 안 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음속에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면 결국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 거짓말하고 자랑하는 이런 이것은 사실 독한 시기와 다툼의 결과가 뭐냐면 자랑입니다. 아직 이 자랑은 부정적인 면에서의 자랑입니다. 보스팅이겠죠. 자기를 막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 이 자랑이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 시기와 다툼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그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그것으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다툼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자랑하게 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요, 시기와 다툼이 드러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진리를 것을 거짓말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무질서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 혼란을 가지고 요란하다. 옛날 개역 성경은 요란하다고 합니다.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상태가 혼란이 오고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자행한다는 거죠. 그리고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벌써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정신을 온전히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시기와 다툼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 혼란 속에서 무질서 가운데서 모든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라 그랬죠. 결국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17절 우리가 마땅히 취할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정욕의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게 여기 나와있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택한 자로 성별되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룩히 하나님이 했다는 말도 있지만 성별된 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는 말이 이 성결의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화평.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평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결과로 우리가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관용한다라는 말은 정당한, 공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자기와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이 이 관용한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양순하여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대하여 그 말씀을 받으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양순. 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이게 양순이라고 합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죠. 그 긍휼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외모로 구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이제 그 부자와 이제 가난한 자한테 이제 차별 대우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편견이 없어져야 된다. 이 편견이라면 옛날의 성경은 편벽대의 편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구별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을 두지 않고 대하는 것이 편벽, 편견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짓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 without hypocrisy. 이것은 위선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 sincere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거짓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진정한, 그러니까 위선이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나서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성결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이 화평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관용하고 정당하게 대화하며 용납하며 양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치우침이 없이 편견 없이 위선이 없이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과도 인간관계도 화목한다,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사실 화평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화목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죄의 대적, 에너미, 원수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다,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 이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피스 오프링, 예수님의 화목 제사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 화목된 관계가 되었고, 그 화목됐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화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그러니까 이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케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서 peaceful relation,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적인 관계, 내가 죽었던 자가 화목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했던 자가 화목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평강까지 누리며 화목된 자로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앞에 있는 성결된 삶.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는 삶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으로 그래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 이런 삶이 결국 변화되는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된 삶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인데, 이 열매가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복수로 안 했습니다.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열매인데, 이게 뭐 사랑, 온유, 충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기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의의 열매를 단수 취급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분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순종을 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 이런 놀라운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화평으로 삼아 의의 열매를 거둔다. 지금 이 야고보가 전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 이런 최종의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너희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편당을 이루고 자기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4장 2절에 보세요. 1절 보면 너희 중에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죠.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교회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 욕심에 가득 차고 정욕으로 편당을 이루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시기와 다툼으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출처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인데, 그 의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는 이런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참 지혜로. 그래서 13절의 결론이에요. 사실 13절과 18절의 결론인데, 너희 중에 지혜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냐. 이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인다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온유가. 그래, 그것이 바로 화목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의 삶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부터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정욕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